오늘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디 다른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지금 이 모형 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장부터 시작된 얘기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점점 확산이 되더니 마치 파문이 커지듯이 한 지파의 얘기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누가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서 들리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뺏는 사람이나 빼앗아가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미가나 한 지파나 그 얼굴들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이 꽃같이 타락해 있고 부패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6절, 14,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단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고 분배했던 땅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러 갔다가 쫓겨서 산지로 그냥 밀려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파는 예를 들어서 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더 어렵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 저 산지를 달라라고 가서 그 땅을 취하고 빼앗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준 땅을 취하지 못하고 쫓겨서 내몰려서 우리 엉뚱한 대로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는 길, 가야 할 길을 못 가면 엉뚱한 길에 헤매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지도 않은 인생을 그냥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인가 저기가 내 삶의 터전인가 그러다가 한 번도 내 인생에 한번 올인해 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오늘 단 지파는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탐을 보내가지고 다섯 명을 보내서 어디 좀 우리가 살만한 땅 없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기껏 찾아온 땅이라는 게 예. 뭐 고립된 마을이어서 그냥 가서 치면 뭐 저항할 일도 없고 그냥 한숨에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이스라는 마을 우리가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으로 이제 뭐 이게 이제 원정대를 만든 거죠. 다섯 명 정탐꾼이 다녀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600명으로 원정대를 만들어서 가서 이제 그 마을을 점령하러 가는 길에 이 다섯 명이 지난번 미가의 집에 들렀더니 그 집에 뭐 이렇게 신당도 있고 신상도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600명이 마을 입구에 진을 치고 서 있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화들짝 놀란 게 이제 이 젊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들 같이 간 원정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신상 얘기를 하고 나서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으라 뭐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너희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각자가 있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뭐예요? 기준 아닙니까? 삶의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삶의 기준을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결국 관점이 빚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자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랄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그 아이를 길러낼 것인가? 요새 젊은 아이들이 뭐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이제 가치관에서 나오는 이쪽의 생각의 틀을 또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치 무슨 액자에 넣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 관점 속에서 그 액자와 같은 틀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늘 그 틀에 맞춰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남의 집에 있는 그 무슨 뭐 에보시니 드라빔이니 우상이니 이걸 뺏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걸 파괴하고 부수고 없애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인데 이 지금 단 지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남의 우상을 빼앗아오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산적이나 화적이나 해적이 왜 생깁니까? 마땅히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작은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뭐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이유가 그 가져와도 관계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굳이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거짓말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정직한 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상황 상황마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때는 이 말로 둘러대고 저때는 저 말로 둘러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은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신앙은 또 인생관이에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있는 길인가를 가르치는 거네요. 또한 이건 세계관이에요. 뭐 우리가 불을 보든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 관한 거죠. 창조 진화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냥 진화라는 것은 USU라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유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진화를 믿음으로 그걸 만들어서 보기 시작하더니 그걸 관점, 큰 관점이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라는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진화적 프레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뭐 머리 길렀다가 머리 자르는 것도 진화요. 한복 입다가 양복 입는 것도 진화요. 예? 바지 통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것도 진화요. 작은 백화점이 큰 백화점 되는 것도 진화요. 다 그걸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마치 2, 3년 전 동안 무슨 뭐 발전해온 것처럼 얘기해. 하나도 발전한 거 없습니다. 더 사람은 작아지고, 더 추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야비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었을 뿐이지 뭐가 인간이 발전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 한번 사상을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조금 편해진 걸 우리는 관점을 진화 발전이라는 틀로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책 아닙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서부터 2000년 전까지 기록된 책을 지금 이걸 지금 들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2021년에. 이제 9월도 다가가네요. 이제 뭐 보면 이제 2021년은 뭐 휙 갔죠, 또. 마땅히 행할 걸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뭘 마땅히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세대는 마땅히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차에 올인하지. 옛날 사람들은 우선 뭐 가정을 가져야 된다. 마땅히 가정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때가 되면. 그럼 가정은 마땅히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땅하지 않아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기 미가가 참 공들여서 세운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배신하는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신상하고 우상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제사장이 그거 왜 가져갑니까? 이 집 건데. 그런데 조용히 해라. 예? 입 다물라. 그러고는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너 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다가 일생 마칠래? 그러면 단 지파에 가서 좀 그럴듯한 제사장 노릇하다가 너 일생 마칠래? 어느 게 더 낫겠냐? 어느 게 더 낫겠냐를 결정하는 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너 이 한 집에 제사장 노릇할래? 이 저거 큰 지파에 제사장 노릇할래? 여러분 참 복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대형교회에서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청빙의 기회가 없어. 예? 아니 나 같은 사람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내가 이 뭐 이 작은 교회를 할래. 너 그래도 명색이 지금 예? 이 큰 교회 한 50년 된 교회 성도가 만 명이나 되고 말이야. 이런 데 와서 하지. 그런 이 유혹 자체가 없는 게 저나 여러분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젊은 목사들한테 너 거기서 그 부목사나 하고 있을래? 여기 와서 담임 목사 할래? 그러면 누가 거절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미가 때 얘기냐고요. 소명이 없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의 기준이 없으면 그런데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할 때 어떤 교회가 기가 막힌 간다는 소문이 좀 있어서 자꾸 확인을 하면 절대로 안 간다고 자기 입으로 몇 번을 확인했대. 야반 도주하듯이 그냥 가버려서 큰 교회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개척교회 한다고 뭐 하다가 어느 날 조금 안 되고 힘들면 그냥 어디서 부르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미국에서 이민사회를 이민을 품고 그렇게 뭐 목회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들어왔잖아요. 뭐 여기서 불러주면 누가 안 와요. 그러니 여러분 남의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살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낫겠냐 물어보면 아무도 저항을 못해. 그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조금 커지면 거기 붙어나 있지.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제사장을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겠으며 그런 목사를 믿고 무슨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참 아침부터 참 심한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만나면은 그런 제사장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보니까 뭐 신상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도 가져간 걸로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안 따라오겠어요? 미가가 이제 옆에 동네 옆집 사람들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싸우겠다는 각오로 따라온 거예요. 와서 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게 무슨 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게 우리가 모아가지고 왔느냐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냐. 이런 뜻이에요. 감히 어디다 대고 너가 지금 항의하느냐.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런데 미가 하는 얘기가 걸작이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왜 빼앗아 가냐. 여러분 내가 만든 신들에 주목하십시오. 신들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을 만든 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내가 만든 신들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미가는 평생을 바쳐서 내가 만든 신들을 모시고 살았고 내가 제사장을 세웠지만은 어느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 제사장 백수 건달 같은 제사장 뭐 월급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세워놨더니 기쁘게 따라갔어요. 기쁘게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뭐 누가 뭐 부르면 기쁘게 따라가겠지만 예. 그리고 따라가다가 뭐 이제 막 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오늘 미가가 말이죠.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래. 아무것도 하나 되찾지 못했어요. 자기 전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고 살면 어느 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뭐 자기 보다 강한 걸 만나면 다 우리는 그냥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면 뭐 합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은메달, 동메달도 못 따는데 죽도록 운동해도 그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커리어를 추구해 보세요. 나보다 머리 좋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 만나면 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은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도 강한 것을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다 나이도 들고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사는 길은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나지 않으면 비교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날마다 비교하다 끝나는 거죠. 비교할 필요 없는 분을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없이 어떻게 인생이 정리가 돼요? 정리 안 되죠.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읍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뭐 빼앗았는데 뭐 그 뺏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나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성은 아직도 라이스입니다. 단에게 속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제사장, 따라갔던 제사장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모세의 후손 게르솜 아들 요나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을 밝혀놨습니다.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후손인데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딸밖에 없고 손자 없습니다. 신앙은 손자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을 한마디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는 실로에 가야지 단에서 우상 편하다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걸 뭐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참 여러분 요새 대면 예배 안 하겠다고 비대면 예배 익숙해져가지고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정한 바가 있어요. 예, 실로에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쪼개지면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송아지 앞에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편한 거에 익숙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편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소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이라야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건물 달고 무슨 뭐 십자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토록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건 공동체예배건 뭐 이런 예배건 비대면 예배건 대면 예배건 그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급속히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하고 단 지파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이 시대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사장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돼.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신앙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버리심으로 전부를 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굳게 믿음 세우신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 위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